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보내주신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 말이죠. 어떻게 단 몇 개의 단어로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보내주신 이 설교문이 바로 그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막막함, 그러니까 신념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2000년 전에 한 공동체가 겪었던 그 절망의 심연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아주 대담한 한마디, 태초에 라는 말에 집중하죠.
맞아요. 설교가 왜 오늘날 신념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길과 편하고 쉬운 길 사이에서의 갈등.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1세기 말, 주후 90년경에 로마 제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지 못하면 태초에라는 말이 가진 그 폭발적인 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문에서는 당시를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그야말로 다층적이고 또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층적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고통이 동시에 덮쳤다는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설교문은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주후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네로가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게 그냥 감옥에 가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심지어 몸에 기름을 발라서 인간 횃불로 만들어 길거리를 밝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인간 횃불이요? 아,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그냥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문에서는 이 고통을 뼈에 사무치는 뗄 수 없는 대목 같았다고 표현해요. 우리 역사에 빗대자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문과 탄압 같은 한 세대의 정신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더 깊은 내면의 붕괴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고통이군요.
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붕괴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건이죠.
아.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단순한 예배 장소 그 이상의 의미였겠네요?
훨씬 그 이상이었죠. 그건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물리적인 증거이자 우리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심장이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그 심장이 로마 군대의 말빨꿈 아래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부심이 무너진 걸 넘어선 문제였어요. 말 그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규칙, 즉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우주의 전제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와,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었겠군요. 국가의 멸망과 신앙의 파산을 동시에 경험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네로가 죽고 나서 잠시 박해가 뜸해지자 사람들이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아, 희망을 품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더 큰 절망이 찾아온 거군요.
네.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주님이자 신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 죽이겠다고 선포한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냐 황제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어요. 작은 희망의 싹을 짓밟아버리는 더 거대한 절망이었죠. 이쯤 되면 이 지점에서 당신이 왜 이 설교에 밑줄을 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 이 질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하니까요.
정리해보면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끔찍한 방식으로 짓누르고 안에서는 신앙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내부의 또 다른 위기를 지적하더군요. 바로 신앙의 세대교체 문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를 아주 현실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외부의 압박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균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1세대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아, 그들의 자녀나 손주 세대였군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우리가 젊었을 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그랬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신앙 2세대였던 거죠. 설교에서 든 비유가 아주 재미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왕년에 내가 한가닥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아버지가 또 허풍 떠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하, 그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이건 비단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강한 신념이나 이념을 자녀 세계가 그대로 이어받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지금도 많잖아요. 우리 땐 이랬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직접 겪은 체험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끔찍한 거죠.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분 때문에 저 횃불에 묶여 죽어야 한다고? 이런 회의감이 왜 없었겠어요? 부모 세대의 뜨거웠던 신앙은 점점 희미해지고 현실의 고통은 너무나 생생한 그런 세대적 단절감이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종묵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성전 붕괴로 인한 정체성 위기가, 안에서는 세대 갈등과 믿음의 약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정말 사면초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그 첫 마디, 태초에가 등장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요한이 던진 첫 마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였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상상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건 그냥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전포고이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 우주 창조의 그 순간을 소환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한의 전략은 견뎌라, 이겨내라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즉 시간의 시작점으로 돌려버린 거군요.
맞아요.
문제의 스케일을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로 바꿔버린 거네요. 정말 놀라운 발상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과 어둠을 보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원래 혼돈과 어둠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온 구원자를 넘어 완전히 깨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 오신 창조주라는 선언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가 너무 거대하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솔직히 당장 내일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와닿았을까요? 오히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뜬구름 잠자 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 우주를 창조한 거대한 말씀, 로고스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파했던 예수라는 한 인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
가장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가 가장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울었던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다라는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희망이었을 겁니다.
절망의 스케일이 클수록 희망의 스케일은 더 커야 한다는 거군요. 문제의 정의를 바꾸어버림으로써 해답을 제시한 셈이네요. 자, 이렇게 희망의 근거를 이해하고 나면 설교는 자연스럽게 그 희망, 즉 빛을 본 사람들의 책임으로 논의를 전환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설교는 문법적 배경이라는 약간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잠시만요. 문법적 배경이라는 표현이 좀 학술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빛을 본 사람의 당연한 의무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설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어떤 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학자는 그 발견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발표해서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그게 학자라는 존재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가 바로 창조의 빛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빛을 자기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빛을 봤다는 사실 자체가 그 빛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군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이건 어떤 대단한 영웅적 행위를 하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설교는 각자의 삶의 터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는 소금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희생을 본받아 절망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라는 아주 실천적인 요청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설교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첫 단어, 태초에를 그 참혹했던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 놓아보니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로마의 박해, 성전 붕괴로 인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세대 간의 신앙 단절이라는 그 삼중고를 겪던 이들에게 세상은 끝난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았을 거예요.
핵심은 신앙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믿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 즉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하죠. 물론 설교는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설교는 결국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따뜻한 겉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설교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한다.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으려고 단단한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파괴가 아닌 발견으로 이어지는 깨어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